43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운동을 잠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서서 한번 섬기는 시간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이것도 여러분의 달란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토닥토닥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인해서 이분이 정말로 시원하고 졸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토닥토닥 따라서 합니다. 감사합시다. 조금 더 세게 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시다. 주물러 가겠습니다. 뭐가 좀 거꾸로 된 것 같은데요. 원망은 나가라. 불평도 나가라. 교만도 나가라. 옆구리 한번 간질러 주세요. 자, 대갚아 드리겠습니다. 많은 것으로 대갚아 드리겠습니다. 세게 두들기겠습니다. 원망은 나가라. 조금 더 세게 불평도 나가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불평도 나가라. 교만도 나가라. 주물러 갑니다. 감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용서합시다. 옆구리 한번 세게 간질러 주세요. 말씀만 하지 마시고 원망도 버리고 불평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1988년 우리나라 올림픽이 있던 해죠. 10월 텍사스의 의과대학 스미스 박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내한에서 2주 동안 우리나라를 다니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무려 14회에 걸쳐서 인사체험 강연을 했습니다. 제목은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 강의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게 된 배경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심장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그럽니다. 심장을 전문적으로 치료를 했었는데요. 어느 날 그만 자신이 심장마비에 걸려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자신의 학생들이 달려와서 심장을 막 마사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동료 교수들이 와서 심장을 마사지를 했습니다만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모습을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치료하고 마사지하는 이 모습을 스미스 박사는 이미 다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충격을 가는 그 장면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이 스미스 박사의 얼굴에 흰 천을 덮어놓고 그리고 영안실로 옮겼습니다. 다 나가고 그 자리에 텅 빈 공간에 자기와 자기만 둘이 남았습니다. 이걸 둘이라고 해야 될지 하나라고 해야 될지 자신의 시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무섭고 고독했다고 그럽니다. 순간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고 있는 차에 위에서 무슨 신호가 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까 빛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스미스 박사를 데리고 어디론가 한참 달려갔다고 그럽니다. 터널이었는지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한참 달려가서 어떤 큰 홀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었는데요. 많은 사람이 그곳에 서 있었고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똑같은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그 질문을 이렇게 이 스미스 박사는 강의를 했습니다. 네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가? 네 말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가? 이것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정확하게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 말을 통해서 아프게 했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었는지 그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했던 말들 있죠. 함부로 내뱉었던 말들. 특별히 무익한이라고 하는 이 무익한 헬라어로 아르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 없이 하는 또 해를 끼치는 이런 말들이죠. 그냥 던지는 말들. 나는 그냥 던졌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어 있는 거죠. 또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는 악한 말을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기록을 해놓으시고 마지막 날에 이거에 대해서 신문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스미스 박사는요. 어떤 말도 또 그곳에서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환자에게 별 의미 없이 희망을 주었던 말들 던졌던 그 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을 얻고 좋아하면서 일어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그 신문하는 곳에서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 내가 던지는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구나. 그걸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던져진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9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돌아와서 1대1로 세워놓고 결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주었던 달란트 어떻게 했느냐, 그 일 어떻게 했느냐, 그에 대해서 결산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어라. 그래서 4시간 30분 만에 다시금 깨어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스미스 박사는 그때로부터 안식년 휴가를 내어서 세계를 다니면서 이 강연을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강연을 하고 다녔다라고 그럽니다. 주님은 달란트 신문을 반드시 하실 겁니다. 내게 준 달란트 어떻게 활용을 했는가? 심판대 앞에서 결산을 할 것입니다. 그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그 앞에 서서 어쩌면 벌벌 떨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내어놓을 수도 있겠죠.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처녀 비유, 두 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다 잊어먹으셨을 텐데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마태복음 2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내가 올 것이다. 오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름으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지도 않고 있을 때 오시면은 그 사람은 사실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그때 갑자기 오시면은 우리는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미리 알고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인자가 오면은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자, 맡기신 달란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결산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 달란트가 뭡니까? 달란트. 달란톤. 헬라어로 그러는데요. 달란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적다고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한 달란트는, 물론 계산할 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금과 은의 무게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요. 대충 하면은 15억 정도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15억 정도를 한 사람에게, 제일 작은 사람에게 맡겨줬던 것이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주인은 모든 종들에게 균등하게 다 나누어 준 겁니다. 15절 말씀에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랬죠. 이게 불공평한 분배가 절대로 아닙니다. 재능에 맞게 맡겨주신 것이죠. 균등하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각 능력이 다 다릅니다. 옆에 계신 분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능력도 다르고 분량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것을 능력도 각기 다른데 한 달란트만 맡겨주었다. 그러면 그게 불공평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인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달란트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요.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랬죠.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재능들, 맡겨주신 이거는요,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개인에게 각기 맡겨주신 그것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말씀은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을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것을 누구를 통하여서 하신다고요? 나를 통하여서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은사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은사를 가리켜서 카리스마라고 그럽니다. 카리스마는요, 카리스 플러스 마의 합성어입니다. 카리스는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 그 다음에 마라고 하는 것은요, 가득 차있다, 충만하다, 성령 충만, 플레로마, 가득 차다 이런 뜻이죠. 마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있다. 그러니까 은혜가 가득 차있는 상태를 카리스마라고 그러는데요. 은사는 무엇인가?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내 속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 내 마음속에서 튀어나오는 그 어떤 것을 은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 속에 잠겨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권사님의 마음에 찬송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기도를 충만히 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 속에 이전에 화가 잔뜩 나 있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는 떠오르지 않았던 다른 그 어떤 것이 떠오르는데 굉장히 선한 것입니다. 그 굉장히 선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바로 그것이죠.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상하게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생겨납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재능과는 다른 겁니다. 내 손재주가 좋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 은사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요, 거기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나는 은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반응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반응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재능과는 다른 것입니다. 달란트,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것은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갑자기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은혜 받고 나면은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은혜 받을 때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생각이 나게 하시죠. 그 사람은요, 충분히 기도하고 더 은혜 속에 있으면서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설교하는 은사가 있는 것이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개발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은혜 속에 있다가 보니까요, 나는 성가대, 저 자리에는 내가 반드시 서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분에게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요,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은혜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해야 될 봉사가 이것입니까? 교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 사람을 내가 도와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은 그분에게는 봉사하는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괜찮습니다.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조그만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런 것도 은사입니다. 목사님이 자꾸만 나오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서 나라도 가서 앉아 죽어야 되겠다. 그 불쌍히 여기는 은사입니다. 그런 거 필요합니다. 기도하러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와서 보니까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자, 가자. 집사님 가자. 그분에게는요 그런 은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그러한 생각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비전센터 건축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성령께서 넣어주시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건 못하겠고 제가 헌금을 좀 하겠습니다. 반응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헌금 이야기 잘 못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헌금 이야기는요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특별히 누구죠? 거기 이승희 목사님 같은 경우 저는 지금도 그 잊어먹지 못하고 있는데 저기 그 기둥기 아줌마 이리 나오라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성도한테 아줌마라고 어떻게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저 기둥기에 숨어있는 아줌마 이리 나오라고 죄송합니다. 저 누군지 모릅니다만은 그런 분들이나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말씀을 제가 쭉 읽다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 가지고 성막도 건축하겠다. 성막도 만들겠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면서 명령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주눅들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비전센터 우리 건축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헌금 하실 수 있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 저는요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무조건 뭐든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사들 마음속에 주시는 그 생각들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지 않을 때는요 나라도 가서 앉아주어야 되겠다 이런 그 은사 맞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은사죠. 목사님은 좀 봐주는 그런 은사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사라도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마음들 그 마음을 잘 살피고 반응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균등하게 성도들 마음 가운데 나누어 주셨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열심히 노력해서 다섯 개 남겨야 됩니다. 그만큼 많이 남겨야 되죠. 두 달란트는 두 개를 남기면 되고 한 달란트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반드시 결산을 하실 텐데 문제가 된 사람이 바로 이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입니다. 마지막 이 한 사람 불행한 주인공인데요 그는 달란트의 이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감추어 두었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류가 생길까 봐서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카리스마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들을 잘 활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은사들은요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 조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섬김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그 은사를 최대한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말씀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그랬죠. 전혀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심판은요 30절에 나옵니다. 30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랬죠.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정말로 이것은 이가 갈리는 일입니다. 평생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구원받을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를 가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인을 알아야 됩니다.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인가?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죠. 사실 이 종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교회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 안의 사람입니다. 주인이 내 종이라고 인정을 해주었던 종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이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금 와서 결산할 것이라고 하는 이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그 선한 달란트, 선한 생각이 무엇인지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의 재림도 알고 심판도 알고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그곳에서 영원히 있다면 이를 가는 거 정상 아닙니까? 이를 갈아야죠. 미리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가만히 못 있습니다. 대충 알면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일어서야 되죠. 지금이 그래서 기회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일어납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이 사람의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땅에다가 이것을 감추어 두는 이것을 선택을 했습니까? 이 종의 생각을 좀 알아야 됩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나머지 두 종은 그러지 않았는데 이 한 종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인을 오해한 것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말씀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굽어지지 않는다. 즉 주인이여 당신은 한번 정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 생각 바꾸지 않을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 사람이 알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잘 보십시오. 그 말 속에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다.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누가 거둘 수가 있습니까? 심지도 않았는데 그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 말 속에는요 뿌리지도 않았는데 흩뿌리지도 않았는데 당신은 거두는 분이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당신은 그러는 분이라는 겁니다.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곳에서 거둘 수 있는 분은요 전능하신 분 외에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 외에는 뿌리지도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당신이 다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없는 곳에서도 있게 만드시는 그런 분인데 내가 뭐 안 한다고 당신이 못 거두겠습니까? 당신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당신이 전능한 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의 역할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습니다. 내가 공동체를 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당신은 당신의 일을 당신이 직접 다 해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니까 아무것도 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둘 수 있는 분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극도로 찬양하는 것 같지만은 인간의 역할을 완전히 제거해버렸습니다. 나는 빠져도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냐면요.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럽니다. 30절에 이 무익한 종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 내가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면은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주시지도 않죠. 은사를 나눠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거,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한 달란트 받은 성도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뒷짐지고 있어도 아마 하나님은 다 하실 거야. 하나님은요? 하십니다.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대신에는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평가는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익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근데 나는 무익한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경꾼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성도가 아파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찾아가고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세 번째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똑같은 비유죠.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겁니다. 충분히 하나님 하십니다. 다른 쪽으로 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설마 하나님이 나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실까? 그렇게 하십니다. 설마 내가 이거 안 했다고 나를 심판하실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믿지 않는 것이 그게 신기합니다. 전 정말로 신기해요. 제가요 말씀을 읽다가 나를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려 나으리라 그 말씀을 읽고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어느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 보라고 이 말씀. 그때 그분의 반응이 어떤지 알아요. 그래서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좀 받아주시면 참 좋겠는데 제가 두려운 게 그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설마 하다가 진짜 그때가 딱 되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딱 섰을 경우에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성도가 우리 교회 중에는, 교인들 중에는 아무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로 하여금 신기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정말로 가만히 있지 못하죠. 제대로 믿게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은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해서 영광의 이윤을 남기고 있는가? 시간이 흘러갑니다. 마지막 시간들이 지금 지나갑니다. 마라톤으로 비유하면 42.19km가 이제 바로 눈앞에 다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죠. 시간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주일인데요. 조금 있으면 월요일이 되고 조금 있으면 화요일 되고 수요일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또 주일 잠시 후면 또 만날 겁니다. 우리 저는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최근 들어서 알았습니다. 이게 뭔 세월이 막 날아가는 것 같아. 이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실 텐데요. 큰일 났습니다. 6월 9일에서 13일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동성연애 축제가 서울 광장에서 있습니다. 전 세계 어마어마한 숫자, 저는 6만 명으로 들었습니다. 동성애들 다 모여가지고 빨가벗고 거기서 축제할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서울 대한민국 한 중심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경제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는데 그 대한민국의 한 심장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적으로 대항하는 사람들의 축제가 그곳에서 일어나는데 그걸 서울시는 허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이거 우리의 은사입니다. 우리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자 훈련반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어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유치원에서 아이들 이렇게 돌봐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CD를 켜주는데 CD에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CD에 동성연애를 조장하는 일을 그 속에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남자아이가 기고리를 하고 치마를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여자와 똑같은 것이라는 것, 그거를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 CD를 보면서 안 틀어졌다라고 그럽니다. 그 집사님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근데 유치원에서부터 아이들이 그걸 배우면서 자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익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가서 데모하고 싸워야 됩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될 사람 필요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어저께부터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올라가실 분들은 올라가십시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동성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 역할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도 제가 우리 주일학교 교육자들에게 이 말씀을 다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동성연애는 잘못된 것이고 이걸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계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여서 기도하고 영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 하지 못하도록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 졸려가지고 눈 감고 눈 한번 떠보십시오. 이 중요한 시점에 어찌 잠을 자고 있습니까? 갑자기 지금 주무시다가 눈 뜨신 분은 목사님 동성연애 지금만 말씀 다 들으셔야죠. 이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로 주신 거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게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일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참 조용한 절망감 가운데 있다가 사라지죠. 주일날에도 그냥 조용하게 왔다가 조용하게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 마음속에 뭔가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달란트도 발견을 하셔야 돼요. 내 속에 주님 말씀하시는 것, 선한 것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프랑스 영화 로베로 장군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이런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냥 듣고만 지나가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치에 저항했던 레지스탕트들이 끌려 나와서 처형을 당하는 장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중에 정말로 아무런 혐의도 없는, 저항도 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잘못되어서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저항운동에 참가한 일도 없고 관심조차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레지스탕스가 누구냐 하면 독일군에게 저항했던 유럽인들을 말합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정말 한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저항운동을 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위인도 못 됩니다. 그런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사형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막 항변을 하니까 그때 처형을 기다리고 있던 레지스탕스가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죽어 마땅한 이유입니다. 전쟁은 무려 5년 동안 계속되어서 우리 조국은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어. 그런데 당신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국가 존망의 위기에서 나라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우리와 함께 죽어야 하는 이유란 말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거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적극적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것이든 괜찮습니다. 그냥 자리 채워주는 것도, 그것도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내가 자리라도 앉아드려야 되겠다, 그거 섬기는 거 맞습니다. 마음속에 쾌재를 부리는 분도 계신데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달란트를 받았든 두 달란트를 받았든 다섯 달란트를 받았든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 그 선한 생각들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많은 이윤을 남기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겨주겠다, 이 하나님의 평가를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